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서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이렇게 이 역사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읽어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맞춰서 이 이야기의 자초지정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 이 창세기부터 시작한 그 역사의 이야기 4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민수기, 오늘 민수기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서론에 대한 부분과 1장에서 5장까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레위기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었죠. 도착을 해서 이제 어디 장소를 이동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법도와 규례를 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언약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살아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레위기, 그 법도와 규례를 받는 시기까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장소가 이동되는 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도착한 그 시내산 한 곳에 머물면서 거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좀 넘어가는데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 후에 이제 민수기는 그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드디어 장소를 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가는 이 역사적인 장소의 이제 흐름.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역사가 흘러갑니다. 시간은 다 흘러가는데 그 장소가 움직이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레위기는 장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민수기에서 다시 그 흐름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이게 역사 드라마와 같은 거니까 잘 파악하고 있어야, 그러니까 전체 숲을 보고 있어야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도 지금 우리가 앞에 이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보통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게 하나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각 이 모세오경의 한 책 한 책이 어떤 말들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어떤 기록으로, 어떤 목적으로 기록됐는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그런 숲 속에서 나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레위기라는 이 언약을 우리가 지금 맺은 걸 우리가 배웠는데, 시내산에서 그 백성을 부르신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소개한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맺는 이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 하는 얘기가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그 이집트로부터 이제 레위기라는 이 언약을 맺는 시내산까지의 그 역사적인 그 과정과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을 언약하는 사건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오경의 중심이고 구약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법도와 규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성경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법규와 이 규례와 법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길들이 정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레위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걸 바르게 알지 않고서는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는 일단 이 모세오경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레위기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자, 계속되는 민수기는 이제 이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에게 교육된 후에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실제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민수기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백성들이 준비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품으셔야 되는 품으실 그 열방으로 첫 걸음을 디딛는 이야기가 민수기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핵심적인 얘기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각 권을 이 성경을 살펴갈 때도 큰 그림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지도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의 내용을 지도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얘기 그리고 언약이 체결되는 그 이야기까지가 출애굽기라고 했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법도 규례가 뭔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는 민수기의 구성과 그러니까 민수기 안의 내용이 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좀 살펴보면 1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아직 시내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를 하는 내용이 1장에서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 10장 11절부터 14장까지는 드디어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맨 남쪽 끝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가는 그 역사가 10장에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5장에서 19장은 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열두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 나와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그 말씀에 이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한 40여 년 동안에 훈련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가 15장에서 19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20장에서 25장은 그 후에 이제 그 방황하던 이 광야에서 떠나서 이제 모압 평지 사해 바다 거의 끝에 그 북쪽 위에 바로 그 요단강 그 들어오는 그 오른쪽에 그러니까 동쪽에 있었던 그 모압 지병으로 가는 그 평지까지 가게 되는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장에서 36장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의 역사 이제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뭐 어떤 근거도 없고 이런 그림도 없으면 남의 나라 얘기에 남의 땅 얘기에 그럼 도저히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상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성경을 읽기 전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지리적인 상황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숙달을 해두셔야 그래야 성경을 읽으면서 바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전혀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읽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한 권이 시작될 때마다 그 책이 크게 어느 그 큰 부분에 어떤 큰 그림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그 배경이 무엇이고 그런 지지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알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자칫 우리가 이런 지도를 모르고 읽어가면 혼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리적인 부분에서 신광야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광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민수기에서 말하는 신광야는 이 신광야가 출애굽기 할 때도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 신광야 이것과는 장소가 아주 다른 곳입니다. 근데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밑에 이제 신광야 그러니까 수에즈만 쪽에 있는 그 신광야가 아니라 지금 이 사해 밑에 쪽 그리고 아카바만 그 꼭대기 그 위쪽에 있는 것을 신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잘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한국으로 말로 된 거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이나 뭐 개역 개정이나 현대어 성경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똑같이 신광야라고 그냥 표시를 해놔서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금세 구분이 돼요. 한글 번역 중에서는 바른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구분해서 나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적 배경에 따른 지리적 이 상황들을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출애굽기에서 읽었는데 분명히 왜 거기를 지나온 적이 언젠데 왜 또 이런 얘기가 나올까 혼돈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민수기에서 말하는 신광야 그다음에 출애굽기 사건에서 말하는 신광야는 다른 곳이다라는 걸 혼돈 없이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던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흐름과 배경과 그리고 이런 지리적인 상황들 일단 잘 염두에 두고 살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는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도 다운받아서 저 뒤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충분히 여러분 이 모바일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면서 잘 묵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피는 민수기. 이 민수기는 지금 백성 민자에 카운트를 한다. 그런 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구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거죠. 인구수를. 그리고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봤더니 군대 조직, 뭔가 조직을 짓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이 성경의 이름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듯이 그렇게 이름을 별도로 만들어 부른 건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그냥 책에 나오는 첫 글자를 따서 그대로 책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같은 경우 원래 유대식 이름이 뭐냐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이게 민수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바예 답베르. 히브리 말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게 이 성경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좀 더 후대로 와서 첫 문장에서부터 다섯 번째 단어였던 광야에서라는 베미드바르. 이거를 지금은 보통 사용하는 명칭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역에서는 숫자라는 의미로 아리트모이라고 명명을 했거든요. 70인역에서 최초로 번역본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로마 시대로 가면서 이제 라틴어 불가타역 이런 걸로 번역될 때는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숫자라는 의미의 뉴메리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영어 성경 그대로 넘어와서 numbers가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민수기의 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죠. 그리고 기록된 시기는 이 민수기의 전체 역사 내용이 있다 보니까 분명한 건 이제 시내산을 그렇게 출발해서 광야를 방황하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겠죠. 도착해서 그때 아마 적혀진 그런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의 전체적인 구절을 우리가 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시내산에서 출발을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10장 10절까지 아까 말한 그 부분이고요. 둘째는 드디어 그곳을 떠나서 이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결국 실패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여정에 대한 그 대부분의 얘기가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록 목적인데 항상 성경을 볼 때 어떤 성경을 읽기 전이라도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숙지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성경 안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금 하나님께 직접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뭐가 남은 거예요? 진짜 이제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바운더리와 가치관과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실제 현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목적이 이 민수기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많은 새로운 정보를 배웁니다. 그걸 배우고 입혀도 사실 현장에 들어가면 바로 현장과 접목해서 쓰기가 쉽질 않아요. 예전에 제가 IT 프로그램 할 때도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들어오는 이 취직한 이 신입 이 사원들을 보면 이 대학에서 배운 거를 바로 여기다가 쓰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물론 다 갖추고는 있는데 충분히 그게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자꾸 이제 숙달을 시켜야 이제 그게 온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가치와 법도와 규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안다고 해도 이제 그 뜻대로 우리가 현실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와 또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변화되기 싫어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그것과 싸우며 그래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신앙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아주 신비롭게 순식간에 사람이 싹 변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그 이 체험들은 정말 큽니다. 사람의 삶의 길의 방향을 바꿔버릴 정도니까. 내가 이 길이 진리인 줄 알고 갔다가 완전히 길을 바꿔버리는 건 맞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러나 길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길로 저절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마치 엄청난 도를 깨닫고 하늘의 섭리를 깨닫은 사람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현장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응? 과거 옛사람의 가치와 습관과 태도들을 다 뽑아내고, 그러니까 이미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바꿔버리는 일은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신 거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직도 옛사람의 가치와 습관과 생각과 태도들이 가득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뽑아내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신 이 가치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까지 여러분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바로 민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저절로 신비롭게 변화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컴퓨터 고치듯이 그냥 기판 하나 빼고 새로운 기판 집어넣어서 그렇게 고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들을 초대해주시고 그들이 초대받은 곳에서 하나님 백성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했던 그 삶의 가치와 그 법도와 그 규례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이제는 옛사람, 옛습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가치를 따라 스스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무 착각을 하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기도만 하면 흰 구름 타고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흰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살아왔던 그곳 똑같이 변하지 않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변했어요. 이제 옛사람의 가치가 아닌, 내게 숙달되어 있는 익숙한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식권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민수기를 살펴보지 않으면, 바른 역사를 따라 이걸 살펴보지 않으면 믿고 난 후의 삶이 마치 늘 홍해를 왔다 갔다 하는, 홍해를 밑으로 지나가고 갈라놓고 지나가고 홍해를 밟고 지나가고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어 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도만 하면 이 뭐 홍해가 쩍쩍 갈라지고,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가 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내가 너를 다 먹여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럼 이 내가 말한 이 약속,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나는 그 약속, 그 순종 앞에 함께 할 수 있고, 너희의 순종 속에 내가 축복을 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알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민수기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또 잘 알게 된 게 뭡니까? 예수를 믿고 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레위기, 시내산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는 게 가장 먼저다 그랬죠. 다른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게 먼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알았으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던 똑같은 현장 속에 들어가 이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걸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가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분 바르게 보려면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이 여정을 잘 살펴보고 세심하게 보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도 알고, 아, 내가 거기서 지나쳤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으로 불렀는데 나는 시내산에 간 적이 없어. 그냥 가나안으로 가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홍해를 지나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내산, 성경으로, 성경의 역사로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부터 이 가나안 입성까지 이 전체의 여정은 지금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큰 그림을 보여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죠. 다시 말해서 구원된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대신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된 백성들을 무조건 사명의 장소, 교회 일하는 장소, 봉사하는 장소 거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성도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먼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요? 하나님은 누구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후에 그 다음에 사명의 이야기,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구원됐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교회 열심히 나와,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예배드려, 열심히 봉사해,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그런 기도는 받으시지 않아요. 뭔가 얘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알아야 바른 기도가 나오고 바른 예배가 나오고 바른 봉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먼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보냄을 받은 곳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각자 삶의 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여정이 보여주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빠르게, 그러나 빠르게 배워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지,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먼저 만난 후 이제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과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레위기를 살피며 레위기의 목적을 알고 읽고 묵상해서 여러분 파악했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역사와 흐름을 알지 못하고 읽다 보니까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살펴보니까 종교적인 교육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끼리 함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며 살고 복된 삶을 살고 축복된 길을 살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레위기였지, 무슨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처럼 종교의 어떤 그런 꼭대기에 올려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을 포기하고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한 1년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다 지친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아, 평생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 길을 가면서 해야 될 이 일을 한 1년, 6개월도 안 돼서 막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의도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꾸 감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막 독려하면서 여전히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도 모른 채 무모하리만큼 봉사의 현장에 무조건 붙잡아두기 일쑤인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들이죠. 나중에는 완전히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에 빠지는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 보면 툭하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저는 겁이 나요.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와서 살아가는 얘기,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거 보면 저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눈에 보여서 그렇지만 사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가 강단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받는 것을 신앙의 모든 것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신의 산에 모여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보냄을 받은 이 세상, 이 가나안 속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일을 전혀 모르고 개념도 없이 살아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그래서 모르니까 그냥 단지 간절하게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정성스러운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좁은 길을 대큰 길로 열어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하는 분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대부분 보면 다 그런 기도입니다. 복 달라는 기도,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얻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왜 불렀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거듭남은 무슨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려왔습니다. 뭐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게 진정한 거듭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출애굽은 어떤 거예요? 단지 죽음에 처한 사람을 구원했다, 홍해를 건너 해방시켰다,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더욱더 놀랍고 풍성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며 창조했던 백성들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조물주로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나는 너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만들었어 라고 말하는 게 레위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를 반드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의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레위기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피는 민수기라는 책이 어떤 책이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현장이 어떨까? 여러분들 여기 호주 올 때 내가 어떤 랭귀지스쿨 간다 그러면 다 형식을 맞춰서 그러고 올 거 아닙니까? 다 준비해가 와서 이제는 내가 비행기를 떠나는데 과연 어떨까?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이런 민수기의 기록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갈 때도 살펴갈 때도 바르게 묵상하고 바르게 고민하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답을 찾고 싶으면 바른 생각, 바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바른 질문을 던지려면 이 기록된 이 말씀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은 이런데 엉뚱한 질문을 던지면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이유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질문을 던지니까 이상한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 구원은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학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학에 입학하면 어때요? 그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잖아요. 고3 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겨우 대학을 갔으면 이제 숨쉬고 더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동안 훈련하고 닦았던 가지고 더 끝을 향해 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답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 아는 것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해가는 그 시작의 사건이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뭡니까? 훈련소를 따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훈련소처럼 학교처럼 만드셔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동안 살아왔던 죄의 노예의 패러다임을 다 버리고 이제는 이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떠나기 전에 마지막 준비하는 모습이 1장에서 10장,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도하셨던 시내산 밑에서 머물던 역사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해를 첫 해로 삼았었어요. 그 종교력으로 첫 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계수하게 하시는데 그 첫 해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죠. 그리고 1월 15일에 이집트를 떠나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6일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언약한 날로부터 한 40일 정도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자료는 레위기를 받을 때가 이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나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한 해가 딱 지나고 다음에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이 레위기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다음에 좀 말이 좀 안 맞아. 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증거를 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계약하시던 그 날로부터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계약을 하니까 언약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십계명을 비롯해서 쭉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는 출애굽 2년 1월 1일이면 벌써 시내산에 도착한 지 10개월이 시간이 흐른 후거든요.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법과 같은 것들이 시행됐다고 해도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성막이 지어지는 동안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한 백성들이 그 레위기에 그 있던 말씀을 따라 교육받고 숙지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또 이 기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한 국가로서의 조직도 완성을 시켜가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사훈련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이제 1월 14일에 광야에서 이제 첫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9장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그런 부분과 시간과 순서를 좀 우리가 잘 맞춰서 읽어 가야 됩니다.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되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2월 1일에 인구를 조사해서 군대를 편성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20일 후에 그러니까 2월 20일에 드디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게 되죠. 또 여러분 지금 이 현대어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책으로 보는 거는 정확하게 2월 20일이라고 나왔는데 컴퓨터나 여기 모바일폰 같은 걸로 보는 경우는 거기에 2월 14일로 잘못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버전을 비교하면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2월 1일에 인구 조사를 시작으로 시내산을 떠나기 전 약 20일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인구를 조사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이걸 실시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부 이 사람을 카운트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이 읽으면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정리된 것들로 파악을 하시고 가셔도 되고 굳이 난 꼭 읽어봐야 했던 읽어도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핵심만 잘 집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출애굽할 때 막 도망쳐 나오던 때와는 전혀 다른 지금 질서와 구조가 잡혀져 가는 거죠. 남자만 이 정도라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이 정도라면 여자도 아마 같은 수준이었을 겁니다. 여자도 60만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 보통 20살 이상부터 따지면 결혼한 사람들 놓고 볼 때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한 둘 정도씩만 이렇게 따져도 200만이 훨씬 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규모가 그래서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가 아닐까. 더 많이 잡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카운트에 포함된 백성이 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에,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유령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교회를 다니고 이곳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교회에 소속되셔야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 앞에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유령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구원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고 범교회 어느 교회든 교회에 속하고 또한 각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자녀 그 자녀 안에 각 지파 교회 그리고 각 가족 저는 우리 교회는 셀이라고 그러고 딴 데는 진이라고 그러고 어떤 구역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 소속되셔야 됩니다. 이 계수된 숫자에 레위인의 숫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별도로 계수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첫 아들을 대신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로 쓰시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십니다. 얼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얼만가를 보고 레위인의 숫자를 다 짜줘서 모자르면 돈으로 받아서라도 분명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장자 한 장자를 전부 하나님께서 속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성도들이 대충 교회에 숨어서 지내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죠. 온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요즘에 무슨 안 나가 뭐 그런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어떤 이유를 대고 교회의 어떤 부조리한 것들을 이유를 대고 그렇게 나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을 오늘 이 우리 민수기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에 하나님의 군대에 분명히 소속되게 하십니다.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이 사람들이 하나 될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그래서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일일이 다 세세요. 그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아신다 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1장을 통해서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당신의 자녀로 카운트하시고 자녀로 삼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 속에 서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은 이제 진을 편성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 삶의 배치도와 또한 행군을 할 때 자신의 위치도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행군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속할 때 그냥 아무 역할도 없이 널브러져 있거나 자기 마음대로 홀로 행동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단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소속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역할, 각자의 책임을 알고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성도는 군함에 탄 군인과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성도는 분명히 군함에 탄 군인과 같습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묘사 중에 성경에 보면 약물이라는 식으로 이 표현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 질서가 있는 그 구조를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 속하여야 되고 그 교회는 비전과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구조가 있고 그래서 각 성도들은 각 달란트에 맞춰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한 부분 부분에 여러분이 소속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창조의 순간부터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마구잡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따라 일하셨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따라 또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고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라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질서도 바꾸고 날씨도 바꾸고 규칙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세상의 신들을 생각하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신관을 가지고 교회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내일 뭐 우리가 소풍 가니까 수련회가 있으니까 날씨를 맑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도 같고 그냥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뿌리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런 뭔가 무지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신을 자꾸 동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이 땅이 움직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마음대로 우리가 바꾸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려고 한다. 이건 완전히 뭔가 이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우리는 참된 자유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종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없는 자유,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없는 자기 생각대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유를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세대라고 그럽니다. 절대 기준이 없는 사회다. 다시 말하면 방종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의 시대는 방종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의 문화 속에 우리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방종의 문화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방종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에는 엑셀레이터, 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항상 반드시 브레이크, 서야 하고 틀어야 되는 방향 조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절제가 있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아무런 기준과 약속과 규례와 법도도 없이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라 질서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상태. 오늘도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쭉 살펴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십니까?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그 방법으로 이 교회라는 캐릭터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멜번 시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녔든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앞에 하나가 될 때는 이 교회에게 주신 그 방법을 따라 우리가 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무시하고 과거의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그 의견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공동체의 질서와 약속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질서와 약속 안에서 살 때 그 공동체와 그 멤버가 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진 배치 왜 저런 식으로 하나님이 배치를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이고 평범한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방이나 후방 부대 같은 경우는 숫자도 많아야 되고 보다 용맹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전쟁의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용맹하고 지혜롭고 또 후방 쪽에는 뭔가 뒤에서 돌아오는 것들을 좀 막아야 되니까 굳건히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힘들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앞선 유다지파 그러니까 앞장 세운 유다 지파나 뒤쪽을 방어하는 단 지파 같은 경우는요. 일단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많았습니다. 다른 지파 족속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또한 유다 지파 같은 경우를 보면 갈렙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 볼 때 그가 나이가 7, 80이 됐어도 믿음이 있고 지혜롭고 용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다 합당하게 분명히 배치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행할 때나 머물 때나 항상 성막과 언약궤가 중심이 되는 모습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막과 언약궤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속에서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일단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당연히 성경이죠. 목사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고 집중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봤을 때는 교회가 가진 비전,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목사를 보고 쫓아오고 목사는 성경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이 교회 속에서도 성도와 목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그 비전을 바라볼 때,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집중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목사가 하나님 대리하는 사람처럼, 저 무슨 교황처럼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거리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맡은 역할을 해가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길을 회피하고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를 자꾸 위로 들이밀고,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역량이 커지고 대제사장처럼 모세처럼 아주 커 보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목사를 따라서 맹종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한국교회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잘못하든 뭐 또는 뭐 목사가 잘못하든 그건 괜찮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만 예외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 분명히 살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이런 역사적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 그 말씀한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우상적 신관에 그대로 빠지고 우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자, 이민교회 현장에는 우리 교회 같이 상황과 여건상 많은 사람들이 마치 여행객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교회 안에 구경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도는 내가 어느 곳에 거하든 그렇게 거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왔다 가는 여행자들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예배자로 그냥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비록 짧은 두세 달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머물게 되는 경우는, 이 워킹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교회에 소속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집 근처 같은 데 소속이 되셔서 함께 한 교회 속에서 서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바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모두 교회에 속하고 더 나아가서 힘써 주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일에 자신에게 주신 그동안의 경험, 여러분의 달란트, 매 옆에 앉아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교회의 질서를 따라 참여하십시오. 찬양팀도 오시고 교회를 봉사하는 거, 식당 봉사하는 거, 치우고 뭐 이런 거 다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1장과 2장을 통해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잘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장과 4장, 여기 이제 레위지파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레위지파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제사장들의 제사를 돕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중에 아론의 혈통만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돕고 함께 그 이 성막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이 레위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이 군사 조직에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장자들 대속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다 하나님이 카운팅해가지고 그들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장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생명을 당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충대충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것과 사람에게 준 것, 하나님의 역할과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뭐 11조나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정말 내가 바치기로 한 걸 바치냐 바치지 않냐에 따라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11조는 이거는요, 그 하나님이 드리게 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드리면서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을 하죠. 심지어 이런 것들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 걸 갖고 하나님이 도둑질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보면은 이 레위인을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들 대속한 사람으로 다 대속을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관리하도록 하는데 너희가 알아서 해.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각 혈통마다 분명한 역할을 맡기시고 그에 필요한 것까지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이 혈통에서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내내 전부 대제사장이 하는 정치 싸움하다가 볼일 다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간 그런 교회는 정치 싸움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나 또는 로마 시대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그 왕들에게 돈을 주고 자기가 이 대제사장권을 샀어요. 왜요? 돈이 되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정말 교회에는 부가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는 쌓기 위한 부가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세우기 위한 부여.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제사장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이게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흐르게 한 이것이 전부 자기 게 되는 거예요. 또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식의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 또한 교회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바르고 정확하게 아는 성도 우리의 역할을 아는 리더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저 단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내가 채우고 싶은 것을 위로받고 그렇게만 있다가 가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죽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이 구원,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는 곳이 돼야 되고 구원된 자지만 상처가 있고 너무 이 마음의 병이 있다면 치유받는 곳이 돼야 되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건강한 성도가 되잖아요. 건강하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건강한 성도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는 곳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란 정확히 말하면 성도란 먼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과 그 존재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앞서 걷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뒤따른 이들이 쫓아갈 수 있는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열외 예외의식보다는 불가능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모범,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친구들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이번에 지금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아주 큰 일을 벌리고 있죠. 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또래 집단끼리 모여서 그냥 친구 따라 흘러가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정확히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그 길을 따라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파장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좀 주목받고 우리가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지고 어려운 자를 돕자 힘든 자를 세워가자 이런 순종의 모델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리더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맡은 자들의 구할 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성이지 핑계와 변명, 열외, 예외, 특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열애다 시켜달라, 예외시켜달라, 특혜를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닌가 잘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파악하고 그 역할에 성실히 감당하면서 또한 리더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고 오늘 지금 이 3,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각 그 지파와 각 그 이 혈통들에게 정확하게 일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봉사에 여러분 앞장서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가 돼야지 앞으로 전진하고 뒤에서 총 들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첫 번째 일은 뭡니까? 공동체와 그 일원을 유람선, 교회라는 유람선에 태우는 게 아니라 군함, 하나의 완전한 군대로 만들어서 이 공동체 속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위치를 알게 하고 자신의 역할을 알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열방 속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답게 사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지금 민수기 1장에서 4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5장. 5장은 이제 율법의 실제적 적용이라고 했는데, 먼저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마치 군대와 같이 이 백성들을 조직하고 형성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5장에서는 갑자기 부정한 사람이 어떻다, 그 다음에 잘못을 했을 땐 이렇게 배상을 해라, 그리고 의처증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장 이후에는 이제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지파가 헌신하며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도 그런 출발에 앞서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7장 부분에서 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7장 부분에서 성막을 완성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막 완성은 아까 언제라고 그랬죠?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봅니다. 이 민수기 7장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의 이야기일 거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사의 흐름을 따라 쭉 이 얘기의 흐름을 따라 보면 그렇게 보기보다는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과 내용을 전제로 살펴볼 때 민수기 10장에서 시내산 광야를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장면. 근데 바로 그 전에 인구 조사를 마쳤다고 그랬죠. 2월 1일에.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마치고 떠나기 전에 가나안에 출정하기에 앞서서 모든 지파들이 대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식처럼 드리는 것이라고 보는 게 7장의 얘기가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완공되고 처음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헌신하는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된 불을 들여서 성전에서 죽는 일이 있었죠. 뭐 그리고 나서도 거기에서 무슨 지금 열두 지파가 나와서 그런 난리 중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겠습니까? 아니겠죠. 성막을 세운 바로 그날부터 성막에 기름을 발라 구별한 게 아니라 성막이 완공된 후 얼마간의 기간이 경과한 어느 날, 그러니까 성막이 2월 1일에 완성됐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가나안 출정에 앞서 그 사이에 어디선가 분명히 그 사이쯤,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 1장에서 4장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7장으로 연결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5장, 6장에 그런 이야기와 좀 흐름과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레위기를 통해 이미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건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 의처증에 대해서만 특별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얘기한 것도 아니라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6장에는 레위기에서 언급이 없었던 나실린이라는, 그 다음 주에 살필 건데, 나실린이라는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먹거리 다음, 11장에 나오는 먹거리 다음으로 말씀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제 떠나려고 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5장의 경우를 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6장 같은 경우는 전혀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을 했다, 이런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5장 1절부터는 진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전염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레위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병 환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치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사회가 깨끗해지고 의학이 발달된 이런 사회에서 전염병은 그래도 여전히 위험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과거 그 시대에는 그런 전염병들은 한번 이게 한번 훅 돌기 시작하면 무슨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죽어가는 아주 위협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공동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먹거리 다음으로 주신 규례가 이 유출병,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염병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말씀대로 조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해 무지할 수 있었고 그것도 어쩌면 전염병을 걸린 사람을 아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서로 아는 사람, 내 아들, 내 친구.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그냥 있어도 되겠지. 그런 식으로 좀 무지해서 그랬든 어쨌든 뭐 정 때문에 그랬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정한 거. 그러니까 전염이 가능하고 접했다고 해서 당장 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굳이 뭐 큰일이 아닌데 뭐 일어나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분명한 것은 이 전염병은 공동체 전체를 감염시켜서 결국은 모두가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죽지 않죠. 근데 그 죄가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낸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전염병이 그런 게 아닙니까? 이건 매정한 게 아닙니다. 매정한 게 아니라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조치였는데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문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정문화에 대한 장점도 많지만 일의 사리 분별에 있어서는 좀 불분명하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동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정확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위아무야 위아무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막 다 찢어지고 막 다 그냥 막 풍지박산이 나는 걸 보거든요. 이건 단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정서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구절 막 너 내쫓아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냉정하게 볼지 모르지만 제사장이 이런 일들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조치를 취해서 공동체나 개인을 건강하게 보존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결국은 지금 전쟁으로 나가다가 전염병으로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처리하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리분별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함께 주신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만 옳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세운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세운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함께 지키려고 해야지. 거기에 자꾸 예외를 두고 이거 왜 합니까? 저거 왜 합니까? 그럼 왜 세웁니까? 약속을 왜 합니까? 이런 지혜들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잘 분별해 볼 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교육을 통해서 삶에 적용케 하신 거고요. 그리고 5절부터는 잘못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부터는 뭐 간통에 관련된 건지 어쨌든 의처증이니까 간통이라고도 말하기 뭐한 어쨌든 그런 일들이 생겨서 조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과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알아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적용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이건 이래야 될까? 저러면 저래야 될까? 많은 혼란과 부주의함이 있었죠. 아마도 큰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지금 이렇게만 모여도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뭐 누가 싫고 누가 좋고 뭐 다 이렇게 그 유유상종하게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뭐 손에도 입히고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한국 문화처럼 툭 치고 갔는데 여기선 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지나가고 이러는 날에는 자칫 잘못하면 상처받거나 싸움이 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알려주신 대로 서로 속건제를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으면 되는데 그러진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서로 관계가 깨지면 깨지는 걸로 끝납니까? 적대시하게 되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드디어 하나 돼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분오열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반목하고 편이 나눠지고 지금 함께 하나의 팀이 돼서 전쟁에 적과 싸워야 되는데 같은 팀끼리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의처증 같은 관련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는 일이 생기면 결국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정이 평안한 일이 없어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해요. 서로 늘 다투고 늘 갈라져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장 기초 공동체 그게 가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초 공동체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가 생기는 건데 사회도 무너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정이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처증에 대한 부분, 의부증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기관이 무너지는 거고 그 안에서 자라야 되는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문제로 커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가정에서 부부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온 공동체를 연약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부부들 싸우면 안 돼요. 싸울 수는 있어도 화해할 수 있어야 되고 대화할 수 있어서 그걸 해결해 갈 수 있어야지 가정을 여러분이 무슨 복싱장인 줄 알고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건 공동체를 연약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초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 근본을 흔드는 그런 일이에요. 이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도 사분오열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오늘날 뉴스를 보십시오. 뭐 부부가 싸워서 막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막 아버지를 뭐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를 엄마라 부르지 않고 별일들이 다 벌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생기니까 결국 이런 의심들을 확실하게 없애는 방법을 말씀하셔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관계를 청산해서 같이 반목하는 사분오열한 일이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서 사명에 앞서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5장, 6장이 이 1, 2, 3, 4장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끼어 있는 같은 내용이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5, 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해서 6장의 이야기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